예, 오늘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과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역시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오후에는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들께서도 로마서 아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이제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또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행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faith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 좋다, 뭐, 이 사람 믿음 좋다 하지만 그 믿음 우리의 것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걸어가신 그 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있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건 이제 영접한다라는 말,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완성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도요, 이제 신약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charity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대로를 담고 있는 그 사랑, 그건 역시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하셨던 것.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렸을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두 가지 영역은, 그 고유한 명사 두 가지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하나의 영역이 저는 소망이라고 오히려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자동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망은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뭔가 실천해 나가야 될 어떠한 그 덕목이, 영역이 더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오늘 오전에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 거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형제자매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또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작긴 하지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뭔가 남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뭐, 예? 그렇죠? 뭐 그런 시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영역, 그것은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당하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이 소망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복된 소망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복된 소망을 정말로 복되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도요, 이제 이 기뻐한다라는 5장 2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 소망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소망 안에서의 기쁨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했을 때도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glory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뻐한다는 측면을 이렇게 번역은 했습니다만 기뻐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rejoice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 기쁘다 하는 영역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glory in tribulation. 그러니까 환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영광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영광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번역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흠정의 성경도 이것을 뭐 기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요. 또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썼고 또 어떤 때 뭐 영광과 관련된 말로도 썼는데요. 이 기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5장 2절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환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환난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워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겁니다. 나는 영광스럽다. 우리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리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워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망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현 세상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흠 많고 육신에 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소망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영광스러워할 수 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떳떳하고 우리는 당당하다 이겁니다. 그게 소망이 가진 굉장히 큰 위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항상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쁘죠. 예,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환난 안에서조차도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이가 가진 복음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이 소망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전 소망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이라는 말로 써도 된다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때요? 표정이 밝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사람들은, 실망하는 사람들은 풀이 죽어 있잖아요. 항상 우중충하고 그냥 인상이 찡그려져 있고 뭐가 이렇게 그냥 울상인지. 그런데요,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 없어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울상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느냐?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의 현상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요, 이 다음 과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막 환희가 넘칩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적금 얘기를 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면 좀 더 실감하자고 한 1억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요, 저 돈은 없는데. 자, 이 다음 달, 예? 다음 달 15일이 드디어 만기입니다. 어떠시겠어요? 야, 막 신나잖아요. 막 그냥 웃음이 넘치고 막 너무 좋은 일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난 1억 생기면 뭐 하지? 그래, 차도 하나 이제 이참에 바꿔야 되고, 우리 자녀들 그냥 학원도 그냥 참 좋은데 좀 보내주고, 우리 저 아내 저희 힘들었는데 옷도 한 벌 해주고, 막 신나서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희망이 있을 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게 소망할 것도 없고 뭔가 기댈 것도 없고 하면, 그렇죠, 풀이 죽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확신 있는 행동, 그거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제 입으로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별명이 뭐였냐면 해피맨입니다. 해피맨. 예, 전 굉장히 해피했어요. 모든 게 해피했어요. 그래서 막 예, 뭐 쟤는 뭐 그런 거 저 형은 저 오빠는 뭐 그렇게 해피해. 제가 사실은요 삼수를 냈습니다. 예, 여기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삼수했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늦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늦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전기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후기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해피했어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니까. 예. 항상 저는 젊을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요, 한 90년대 초반에는요, 형제자매들도 대학생활 그때 이제 하신 분들은 책가방이 없었던 시절 아십니까? 지금은 다 책가방에 넣어놓는데요, 옛날에 무슨 겉멋이 들렸는지 이렇게 책을 탁 이렇게 끼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자기 교양서적 뭐 이렇게 특히 영문쯤 있는 걸 이렇게 딱 보이게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당당하게도, 물론 교과 과정의 책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성경 읽고, 또 가서도 성경이 있으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야, 너 왜 성경 갖고 다녀?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친구들에게, 또 선배에게, 후배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게 제 대학 시절에 하나의 해피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피했어요. 늦게 들어갔고 뭐 좋은 학교를 간 것도 아니지만 항상 감사하고 내가 당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한 해피함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뭐 이 세상에서 난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소망이 저 안에 굉장히 많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유학을 가서 이제 그 한인들이 뭐 한 거기 한 90여 명 정도 있는데, 이게 다 교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잠시 그때 이제 한인교회를 다녔었고, 또 하나의 이제 한 그룹은 천주교 카톨릭이 있어서 거기에 다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인들.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좀 별로 교류가 안 돼요. 같은 한인이어도. 근데도 이제 어느 날은 쭉 보니까 어떠한 선배가, 이제 지금 되게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분이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누구 유진선 너 있잖아. 그랬더니, 유진선?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아! 그 스마일맨!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또 스마일맨으로 불려다녔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예? 뭐 집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유학생활 아내와 함께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긴 했지만, 항상 제 안엔 기쁨이 있었어요. 스마일 했다는 얘기죠. 왜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항상 해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역인지 몰라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표정은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인용하겠지만, 그래야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우리에게. 당신 뭐가 그렇게 좋소? 뭐가 그렇게 해피해? 이 현 세상 보면 막 짜증나고, 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당신 상황도 뭐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뭐가 좋아? 행복해? 네, 저는 행복합니다. 해피해요.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면 저 역시 불행하죠. 짜증나고 나의 그 훗날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짜증이 날 거예요. 주름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정말? 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항상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요, 정말 말 그대로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자동적으로 얻어집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긴 한데, 이 소망은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쳐나가고 진보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오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소망 때문에, 소망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이 소망 때문에 앞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환란은요, 이 트리뷸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뭔가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 힘든 일들, 그것도 얘기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표현하면요, 이것은 외부적인 영역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게 환란이에요. 그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 또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때 받는 핍박, 무시하는 거, 조롱하는 거. 아까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도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막 이단이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 말씀하시는데, 아 뭐 이단이라는 말 뭐 들으면 어때 이거죠.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환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 환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 당해도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예? 회장님들, 이 기운, cheer 하면, 이 cheer는요, 흔히들 바깥에서 건배 하면서 cheer 이거는요, 흥을 막 돋구는 거예요. 흥을. cheerleader 막. 그거예요. 실질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기운을 내야 돼요. 환란을 당해도요. 왜요? 우린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환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할 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거든요. 그 이기신 거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기운을 내게끔 하시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린 그런 환란에서조차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내 안에 있어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말 모습,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소망 안에 있다. 그래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도 있지만요,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에 앞서서 있는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환란 시대를 겪는 뭐 그런 환란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들, 고난 역경들, 환란들을 반드시 우리는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이유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은 확 바뀝니다. 이걸 모르니까 현상적인 거에만 저기 해서 아,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지 하면서 좌절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를 알면요,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이 결국 이제 워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이 결국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 인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린 인내를 배웁니다. 이 인내,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죠. 어려운 것들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아픔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자꾸 경험을 해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했습니다. 인내로 그 경주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형제님들 많이들 그런 예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도 참 공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구력을 요하는 영역이에요. 100m 준비 땅 해가지고 그냥 있는 힘껏 한 번에 딱 들려서 골인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의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이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되는 경주거든요. 그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요만큼 환란 왔을 때 조금 견디다가 아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고 뒤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그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하잖아요. 그냥 뭐 1년만 있다가 뚝딱 오시면, 내가 믿은 다음에 1년만 있다가 오시면 쉽죠. 그거 뭐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언제 오실지 이렇게 더 멀어지고 기다리면 우리의 인내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실망치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요 농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비유를 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기서 또 농부가 가진 비유로서요 농부의 인내를 배웁니다. 여기 형제님들께서는 뭐 혹시 농사와 좀 관련된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없는데 아마도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어쨌든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농부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거든요. 비를 맞아가면서, 예?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곡식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잡초를 뽑아야 되고 물을 대줘야 되고요, 그렇죠? 물이 안 오면 또 뭐 어떻게든 물을 길을 내서 오게 해야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빨리 물꼬를 터서 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비가 안 올 때 또 비가 언제 오나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시절을 견딤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일하고 기다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 또 인내는 인내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인내를 하다가 보면, 그렇죠? 이제 또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뭐죠? 체험입니다.
체험.
예전에 개역 성경에 이걸 연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experience 이건 분명히 체험입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말로만요? 아이고, 그거 쉽죠. 말로만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쉽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사랑으로 드린 것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체험, 경험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지는 체험이 아니고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의 이 체험은요, 봐라, 이스라엘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지 않았냐, 그 경험 너도 해봐라, 그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내가 양식이 없으면 나 역시도 만나주세요, 물 없어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밟아가야만이 정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는 그런 경험, 그것이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완전한 체험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망을 이루는 데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체험 직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견디고 나면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 못 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기 전에 주저앉고 말죠. 그래서 아, 맨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걸 주셔 하면서 인내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잠시는 그것이 또 그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또 현상은 어떻습니까? 또 그러한 환난, 시련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와요. 맨날 와요. 그거 통과 못하면 맨날 와요. 그렇죠?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견뎌내면 그 다음에 또 찾아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여호와 이레, 이건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입으로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경험해봤으면,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사한 것들이 나중에 왔을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경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이제 간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간증은 저는 그래서 이 체험에, 이 소중한 체험에 근간한다라고 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증언한다는 것, 성도들 앞에 증언한다는 건 이제 테스티머니라는 말을 쓰죠. 증언한다는 거, 그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나타내고 함께 찬양하라는 것,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복음처럼 21장 24절 같이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건 사도 요한이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언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참됩니까? 실제로 그가 경험한 걸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봤어요, 요한은. 예?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건 거짓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만졌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걸 먹었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4천명, 5천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거든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예수님의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외치시는 그 음성, 그걸 그 밑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힘없이 죽어서 이제 달려서 내려오셨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직접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다고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했다. 그 기록을,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이 기록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힘이 있고 위대한 거예요. 그 증언 그대로 경험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험 역시도 말로만, 글자로만, 문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럴 때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환난도 겪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소중한 체험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은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영역들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겪게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작년에죠. 작년에 정말 더 굉장히 피부가 와닿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환란이에요. 외부로부터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계속 닥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체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그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놀라우십니다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제 막판에 작년 이제 연말쯤엔요, 저희 이제 있는 딸, 큰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막 너무 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 하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병명도 모르겠고, 뭐, 그냥 소화는 못하고, 뭐 그냥 8kg가 빠지면서 점점 말라가고, 뭐 먹으면 그냥 바로 토하고, 이러는 위경에서. 결국 콧줄이라는 거 아시죠? 경관식. 그거 튜브 끌어서 간신히 영양 보충해가면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루를 넘겨야 되는 그 아픈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내케 하시는 주님의 어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중한 체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체험한 건 뭐냐면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지, 사랑의 안부를 전하시면서 손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리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요, 그러면서 다 병원비라도 사라고 헌금해 주시고, 와서 격려해 주시고, 눈물로 울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병간호하는 우리들 힘들까봐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같이 대접해 주고, 그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충만하게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요. 이 외부로부터 온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체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한 게 정말 그게 진심으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막 바로 손잡아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요, 이거 제가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된 게 있어요. 현장님들 혹시 누군가 이제 성도들이 뭐 교회 단톡도 있으시죠? 뭐 소식하면서 아 누가 아픕니다,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시죠 보통? 아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답장을 보낼 거예요. 아, 그럼 뭐 누구에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요, 아,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안 하더라고요. 참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바로 그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바뀌게 돼요. 저의 그런 교만과 저의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저도 많이 그런 걸 통해서 바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고 그러고서 아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러한 소중한 체험이 결국 저를 또 훈련시켜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만 유익일까요? 아마 본인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직접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린 그래야 배워요. 사실 어리석게도 남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 이런 어려움에 처지가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린 남의 일을 봐서는 그게 여간 바뀌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체험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환란을, 어려움들을. 그래서 이건 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하면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좌절이 올 만한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셨을 때도 전혀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형제자매님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마시고요. 그 인내를 하고 나면 그 소중한 체험들이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거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배우게 돼요.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체험은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도 직접, 20살 이제 갓 넘었는데, 뭘 얼마나 주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이. 집에서 온실의 화촉처럼 잘 컸죠. 별로 어려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자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찾아요. 남들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는 본인의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가져다 주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체험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그걸 체험하라고.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거에 뭔가 진짜가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 세상이 아닌 거예요. 현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현 세상에서 못한 거, 현 세상에서 어려웠던 거 이거 다 당신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내가 환난도 겪고 인내도 했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예? 이러한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견딘 사람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갔을 때. 또 내가 이런 기회 주지 않았냐. 이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네가 인내하기를 바랬는데 너 인내하지 못했지 않냐.
너 여기서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 않냐? 여전히 똑같지 않냐? 항상 네 문제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받을까 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야만 하겠죠. 예. 그래서 소망까지 가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갖는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바꾸면요, 가장 비참한이라는 걸 가장 행복한으로 바꾼다면, 예? 가장 뭐 복된으로 바꾼다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현 세상이 아니고 저기 다가오는 세상이니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예?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는 저도 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조금 두려움은 생겨요. 아, 내가 너무 못 살았는데, 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요. 그죠? 그러나, 예?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어쨌든 우리가 다시 오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 그 소망을 생각하면 항상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래,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 잠시 잠깐이야, 조금만 참자, 인내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다 이루고 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 생명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그걸로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토닥여 주는 거죠. 서로를, 우리 힘냅시다, 형제자매들 힘냅시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세요. 그랬을 때 우리 이 현 세상에 있는 거 아무 미련 없이 다 놓고 갑니다. 거기서 영광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는 또한 소망 중에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걸 역으로 해서 환난 중에 인내한다고 분명히 했죠. 역시 여기에서도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맞닥뜨리면서 또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절박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박하다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 이제 인스턴트잖아요. 인스턴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즉시 되어지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도 딱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아주 시간을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즉시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덮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바로 즉각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결국은 그런 환난 안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원동력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즉시 기도하기를 지속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항상 기쁨을 회복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소망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눌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잘 아시죠? 소망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누구죠? 슬픔의 사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슬픔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기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거죠, 같이 뭐 죽음에 대해서나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나니까요.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니까요. 이 안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가족들.
그분들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 만나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저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 하염없이 예? 의로운 저기 롯도 그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그 악한 현 세상에서 참 괴롭고 혼이 괴롭고 그렇지만 항상 멀리 있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향해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소망과 관련된 거예요. 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뭐가 행복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셨나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피하다고 막 싱글벙글. 아,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좋아? 그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런 환란을 겪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환란 앞에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아무리 해피맨드도 인상이 찡그려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웃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합니까? 회장님들 이 말씀들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 했습니다. 소망의 확신 중요합니다. 복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끝까지 그 기쁨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예, 그렇죠? 소망에 충만한 확신. 예,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예,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예,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닻은 무엇인지 아시죠? 큰 배를 그 풍파가 있는 데서도 딱 고정해서 있게 하는 그 예? 탁 무거운 닻. 그게 딱 있음으로써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 그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국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실 때 시편 31편 24절 말씀에서는요.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아까 기운을 낸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우린 용기를 내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도 맞닥뜨릴 때 예,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 용기를 내서 이 세상에 외치고 전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망은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그렇죠? 소망은 뭔가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소망은 사람을 남자답게 강인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예. 시편 42편 5절 42편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 여기에서 다 동일한 문맥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죠?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거 질문합니다. 회장님들 혹시 불안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장래가 또 어떠한 훗날이 두려워서 뭔가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리고 또 세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시지 말고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예,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고 했고 우리의 건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가 현재로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져요. 자꾸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소망이 확실합니까? 나는 여전히 찬양한다. 그게 그런 사람의 예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맞은 그 핍박은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현장님들 그 옛날 그 채찍 그 무거운 로마의 형벌의 채찍은요 막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예 막 엄청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막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등이 찢기고 막 피가 나고 철철 나고 그렇게 해서 막 질질 끌려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한 사람들은요 며칠 못 버티잖아요. 결국 그들은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사실 아파갖고 막 정말 막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치료해주는 것도 아닌데 피 흘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 야 이제 우리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오는 하나의 감정이겠죠.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죠? 여전히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걸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된 소망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 1장 13절에서는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라 했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아까도 인내와 연관된 겁니다. 소망은 하다가 요만큼 견디다가 아 이제 됐어 나 더 이상은 못 버텨 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끝까지 인내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 게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확고하게 붙드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이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넌 두렵지 않니? 넌 죽음이 두렵지 않니? 너는 지금 너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이 어렵지 않니?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뭘 그렇게 희망하는 게 있길래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정에서부터도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뭔가 정말 뭔가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계신 소망은 뭡니까? 소망 뭐예요? 아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우리 식구들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아 우리가 조금만 좀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입니까? 아 내가 이제 좀 좋은 좀 직장에 좀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희망입니다. 그거냐고요. 그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물어볼걸요 아마.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네는 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냐? 즐거워하냐? 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줄래? 예.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거겠죠.
나에겐 소망이 있어. 왜? 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거든.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아냐?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이제 곧 살게 되거든. 그래서 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해.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형제님들.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 있는 삶이에요. 뭐 말씀 뭐 몇 구절 더 알고 지식이 있고, 예? 아, 내가 뭐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 해왔고 뭐 교회에 장로고 집사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그 소망을 물었을 때 그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 된다면, 예,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부족하지만 또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붙잡고 또 그것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